오늘 저희는 에스라 3장을 읽었는데요.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2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계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3장이 이어집니다. 3장은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인 것에 힘을 얻어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됐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성전터는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향목을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가져오고 목수와 속수를 구하면서 성전 기초공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한 지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제 이 명분 있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던 성전 터공사가 11절에 가서야 끝마치게 되는데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는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감격스러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터가 재건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망을 다 잃은 채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제 다시 성전터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허탈에 빠져있던 그들은 이제 다시 감격의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 부르며 환호하고 함성을 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어렸을 때 본 노인들이었습니다. 장황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성전터를 보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지난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성전터가 그들에게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터를 작게만 느끼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했는데 지금 이 성전터는 형편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작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터를 크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형편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성전 재건축이라는 이 중요한 개혁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전 재건축의 시작을 지도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주도자요 주동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3장의 시작도 바로 백성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이들은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먼저는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됐었겠지요. 낯선 땅에 왔으니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곳에서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복잡했을 것이고 심지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7월이 되자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말씀에서 모인지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와에야 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이제 7월이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그 모습을 보는 지도층 인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성읍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열심이 모여져 결국 제단이 쌓여졌고요. 성전토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반대에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신도의 열심이 결국 큰 일을 이루어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섬김이 우리 양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재건축은 하나님 백성들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풍습,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았겠지만 오늘 주신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에게는 이런 갈등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오랜 친구 같고요. 오랜 동역자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제단을 만들자고 하면 힘을 합해주고 또 성전터를 놓자고 하면 맞장구를 치며 그 일을 도와주고 성전 재건을 하자 하면 내 일로 여기며 열심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이처럼 마음을 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은 7월이 되자 함께 만나야 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초막절을 지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내 옆에 이웃과 만났던 것이지요. 예전에는 나와 너였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서 우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보니 성전터조차 없는 현실을 공감하며 예전에 큰 왕 솔로몬처럼 우리도 성전을 짓자고 그렇게 입을 모아 열심을 다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만났습니다. 예배하는 일로 만났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로 만났고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로 만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덕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완성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즐겨 만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반드시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도착해서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지요.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안수를 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러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또 그와의 만남은 기대할 것도 달가워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만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두 사람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사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쉽게 뺏을 수 있을까 하며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총각과 노처녀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솔로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이 모이면 무엇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양종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양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